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계속 대요리 문답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열 번째 시간이기는 하지만 지난주에 나누어 드린 자료의 뒷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요리 문답 중에서 중보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승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것을 그리스도의 비하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무덤 아래에 이틀, 3일이나 계셨던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다시 오실 그것까지를 그리스도의 승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중심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신앙생활할 때나 또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온 우주, 온 세상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중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저는 요즘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요즘 우리는 일종의 그 상상력의 빈약한 상상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생각하기 어려운 문화 속에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요, 엄청나게 넓은 것 같고, 우리가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어디 비행기 타고는 날아다니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평안하게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편안함이라는 거는요,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다 내가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실 뭐 날 더우면 에어컨 켜고, 추우면 히터 틀고, 그리고 뭐 여하튼 요즘은 이 명령으로, 요즘 제가 이 카니발 자동차를 바꾸고 난 뒤에요, 제가 이제 자동차, 카니발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하면 다 이거 일일이 눌러야 됐거든요. 요즘은 우리 집 길 찾기 이러면 짜자장 나와요. 얼마나 이게 좋아가지고 내비게이션을요, 이게 전에는 어디 가려면 요거를 다 일일이 눌러야 됐는데 요즘은 안 누르고 그냥 버튼 하나 누르고 뭐 어디 이덕순 핵과 이러면 쫘라락 나와가지고 길찾기가. 근데 제가 그거를 쓰면서 야, 편하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러니까요 자칫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나도 뭔가 명령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래서 야, 이거 현대문화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점점 모든 일의 중심이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현대문화라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데는 이게 좀 어떻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런 착각은 큰 사고가 나거나 엄청난 병이 들거나 그래가지고 진짜 자기의 연약함에 절실하게 직면하지 않고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스스로 지배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자랄수록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늘 좀 빈약한 생각 뭐 이런 거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현대인들이 믿음 자라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잘 상상을 못해요. 하늘을 좀 자주 쳐다보면 좋은데 하늘을 쳐다봐도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짙어가지고 하늘의 별도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하늘을 좀 쳐다보면 좋기는 한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사야서 제가 묵상하면서, 야, 이거 하늘을 쳐다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 하늘 사진 찍기 대회도 한 적이 있지만, 이게 하늘을 쳐다봐도 밤하늘에 좀 별들이 은하수처럼 쫙 펼쳐지는 뭐 이런 거를 좀 보면, 와, 이 우주의 거대함 앞에 나는 얼마나 참 작은 존재냐면, 이런 거 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밝은 도시 불빛 안에 있다가 보니까 하늘의 별도 잘 안 보이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조차도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요 뒷마당에 가면요, 꽃잔디가 있는데요, 얼마나 예쁘고 냄새가 짙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꽃잔디 보러 몇 번 갔는데요, 항상 거기에 큰 차를 주차를 해놔가지고 제가 꽃잔디를 잘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냄새를 맡으러 뒤로 막 돌아가서, 와, 꽃잔디 이 냄새 짙다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막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잔디가 다 져버렸어요. 꽃잔디가, 꽃이 거의 다 져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 지는데 그거를 좀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너무 사실 바쁘고 너무 분주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겨를이 없이 너무 일정하게 정해진 그 일상적인 삶을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계산적으로 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 그러니까 자기 수준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만큼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물이 없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자기 수준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서 만나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불평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불평, 그 이상의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내내 사실 이 사람들이요 불평했는데, 사실 먹고 사는 거 외에 다른 불평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좀 현실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죠. 상상력이 메마르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우쳐가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교만해지는 것과 달라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상황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교만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면서 그 크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면서 일종의 그 어떤 자아존중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어떤 담대함, 그런 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 때문에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환란이 밀려 닥쳐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 뒷배가 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중심을 갖는 거거든요. 타락한 세상에는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오늘 제가 오전에 초상집을 갔다 왔는데 어느 근처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병이 들었는데 병이 좀 잘 치료되는 줄 알았는데 여하튼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셨어요. 이게 목사가 목사를 알거든요. 목사가 목사를 알아요. 그런데 목사가 제가 볼 때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 생각 할 만한 분인데 이제 돌아가신 거죠. 저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적은 줄 알았어요. 저도 나름 동안인데 그분은 여튼 제가 그분이 나이가 저보다 더 적은 줄 알았는데 초상집에 가보니까 저보다 몇 살이나 더 많더라고요. 그 아들들이 있는데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근데 다 애인은 있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 근데 여튼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받고 식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족들이.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오늘 가서 발인 예배 인도하고 이제 그 집 뭐 깊이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들이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들들이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를.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자녀들이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와, 담대하더라고요, 자녀들이. 그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그 목사님이 제자 훈련 열심히 하셨거든요. 맨날 어디 오라 그러면 나는 제자 훈련해야 된다, 제자 훈련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 목사님은 돌아가시면서 가장 강력한 제자 훈련을 하셨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 영광으로 들어가는지를 몸으로 보여준,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 고 하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은혜가 되는 거죠. 물론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 목사님은 맨날 제자 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죽음으로 가장 강력한 제자 훈련하신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죽을 때 하늘 영광으로 들어갈 준비하자,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요. 하여튼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들. 그런데 그 생각지 못한 일들 가운데서 파선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 줄 알고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줄을 알면 우리가 비록 인생에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들 많이 일어나고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면 그 자기 수준에서 맨날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삐졌다가 또 뭐 조금만 풀렸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자주 삐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생각이 얄팍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것은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그러는데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신성이 없는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그 몸에 다 가지고 계시면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또 세상에서 온갖 선한 일을 하면서 대접 못 받아가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삶을 살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성령께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놀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의 오심이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은혜의 언약을 따라 오신 일이고요, 예수님이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로 내몰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에 속한 일이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아셨으면서도 예수님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과정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야말로 부서뜨리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누가 제대로 대접 안 해주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우리는 누가 내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여러분 그것이 사실 예수님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참 예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예수님은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사명감 나가시는, 우리는 제일 열심히 지키려는 것이 자기 자존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의 길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자기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인생인지, 얼마나 참 구원받기가 불가능한 인생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이름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텐데, 상상력이 부족해서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만큼 생각하니까 정말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늘을 두 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때문에 기분 나빠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이냐고요. 그 크신 하나님이. 어쩌록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의 폭을 좀 넓게 하시고 우리 상상력을 좀 자극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오히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좀 무릎 꿇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도 묵상하면서 보세요. 좀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요, 다윗의 집안의 족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워요.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험악한 시절에 베들레헴과 시골 동네에서 보아스 룻,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시골 아저씨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할 모압 여인, 그 이방 여인, 개만도 못한 여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룻과의 사이에 벌어진 그 이야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그 이야기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보여주는 그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도화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승귀, 이거 묵상해야 돼요. 이게요, 그냥 표현으로 그냥 문장 읽고 끝낼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되어 있는지를 조금 상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승귀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51번 한번 볼까요? 51번.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가 이제 높아지시는 거예요. 51번. 자, 그리스도의 승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높아지심은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 그리고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승귀에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요소? 네 가지가 있어요. 부활, 승천, 오른편에 앉으심,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 재림.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승귀고, 비하는 성육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죽음에 매여 계심, 그 무덤에 계신, 그 네 가지를 그리스도를 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2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으나 썩지 않으셨으며 그리스도가 사명에 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셨을 때의 몸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속성을 갖고, 그러나 이 몸에는 사망이 없고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겪는 연약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과 실제로 연합하여 셋째 날에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사망과 사망 권세 가졌던 자를 정복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되 공인이며 교회의 머리로서 그들의 칭의를 위해 하셨으며 은혜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이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하여 또한 그들이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기 위하여 하셨습니다. 거기에 한 단어 한 구절마다 각주 달아놓고 성경구절 써놓은 것은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각주 성구 집에 가서 읽어보실 거죠. 그죠? 고개 끄떡끄떡 안 하시는 분 뭐래요. 좀, 그래도 목사가 말을 하면 그래도 말 대접이라도 해주셔야지. 집에 가서 각주 성경구절 읽어보실 거죠. 예. 네. 네. 집에 계신 분들도 읽어보실 거죠. 대답을 안 하시네, 집에 계신 분들. 집에 계신 분들도 각주 성경구절 읽어보실 거죠.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요, 이거 각주 달라면요. 하루 종일 걸려요, 이거. 이거 물론 지난주에 한 거 해가지고 오늘은 안 했지만 오늘은 초상집 갔다 온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튼 각주 한번 읽어보세요. 각주 이게요 하나하나의 구절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요약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뭐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요약해놓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53번. 근데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 질문 가지고 사실 한두 시간씩 설명하면 이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근데 뭐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자, 53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그의 승천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며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니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받으셨고 우리로 그하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한 장소를 예비하시어 그곳에 계시되 세상 끝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 하늘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공간에 계시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 공간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이 시공간 어디 안에 있으면 무슨 허블 망원경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우주를 찍었더니 천국이 보이더라 이런 해외 토픽 보신 적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막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막 우주를 찍었더니 천국의 영광 같은 것이 보이더라. 천국의 영광은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대궐 같은 기와집이고 서양 사람이 볼 때는 무슨 큰 저택이고 아프리카 사람이 볼 때는 무슨 뭐 여튼 뭐 무슨 원두막 오두막 좀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에스키모 사람이 볼 때는 멋진 이글루처럼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게 뭐를 말하느냐 하면 결국 우리의 경험치를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자기 경험치를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천국 갔다 와서 환상을 봤다 그러면 그 환상은 그야말로 환상이지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 갔다 와가지고 너무 상세하게 말하는 사람 내가 본 천국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천국 갔다 와서 뭐라고 내가 뭘 봤다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와놓고 말을 안 했겠어요. 그 말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데요 상세하지 않아요. 그게 물리적으로 뭘 다 그려내면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니 사실상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요. 그만큼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면서 이루어내실 거예요. 공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새로워진다고요.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우주의 어느 한켠에서 찾으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우주를 새롭게 빚어내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런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고 또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대요리문답이 계속 강조하는 건 우리와 같은 속성, 우리와 같은 속성이었다는 것은 유령이 아니고 만질 수도 있고 음식도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았다고요. 문을 다 닫았는데 쑥 들어오고, 그리고 갑자기 확 사라지고, 만지는 몸이고 음식을 먹었던 몸인데도 같은 몸인데 같은 몸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같은 속성이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아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는 가르쳐주는 만큼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이 상상의 영역에 남겨둔 것은 그야말로 상상의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까지, 성경이 밝히 드러내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거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거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한 장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곳에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동안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초상, 그 목사님 초상 치르면서 제가 근처 목사님들에게 뭐가 그래 감사하냐, 뭐가 그래 감사하냐, 기도할 때마다 자꾸 감사하다 그래요. 감사하다고. 젊은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고마운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래 고마우면 당신이 대신 죽지 그랬냐고. 내가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다 아프고 다 마음 아프고 다 슬프고 괴로운데 초상집에 가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마음이 상해 있거든요. 아무리 나이 많아서 죽어도요 호상은 없어요.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가 아는 사람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초상집에 가서는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초상집에 가서는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데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원한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좋은 일일 것 같으면 자기가 죽으면 되지. 그런데 죽음은 목표가 아니에요. 죽음은 사명이 아니라고요. 생명이 사명이에요. 우리는 죽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살 거냐 하는 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죽을 날 기다리지 마시고, 천국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거 기다리며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때는 할렐루야 하고 가겠지만 살아있는 것이 사명이고, 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천국 좋지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천당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빨리 가려고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는 거 그거 별로 고마운 일도 아니고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여튼 별로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거 감사하지 말고 오히려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54번 한번 볼까요? 54번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그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 속에 들어가셔서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모으고 지키시며 교회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며 당신의 종들과 그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이상 연약하신 분이 아니고 승리하신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계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죠. 55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중보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께 드린 순종과 희생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계속 나아가 그 공로를 모든 성도에게 돌리려는 그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고소에 답하시며 그들로 양심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실패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며 그들과 그들의 봉사가 연락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지만, 날마다 실패하지만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라고 포장해서 주님 앞에 짊어지고 나가는, 제사장이 어깨에 이름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가 나가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일 위에 문장에 보시면 그 공로를 모든 성도에게 돌리려는 그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허물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얘는 내가 내 피로 씻은 내가 사랑으로 뒤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편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56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그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악인에게 부당하게 재판받으시고 정죄 되셨지만 최후의 날에는 큰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영광을 보이시며 거룩한 천사 모두를 거느리고 호령과 천사장의 목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을 의로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사실 믿기 어려워요. 사실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았을 때 제자들이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요,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여기 뭐 먹을 것 있느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이 입증해 보여주셔가지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께 실망해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살리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기력한 분 아니고 죽임당한 분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가지고 지금 자기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해 보이신 분이라고 선포한 것이 그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는데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사로가 부활한 거랑은 달라요.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여전히 몸살하고 코로나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사로는 죽었어요. 다시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아난 게 아니고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사례가 나사로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는 것을 입증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인 거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 오른편 능력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르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16절 17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의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확 못 믿고 조금 이렇게 좀 견주어 보고 의심도 하고 진짠가 싶어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요, 믿음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장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승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때가 차면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안에서 태어난 다윗이 모든 이방인을 다 물리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세울 줄, 솔로몬이 무너질 줄,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깨뜨리실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하나님이요, 정말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보아스 같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엘리멜렉은 계산적으로 흉년 살기 어려워서 더 멋진 살기 좋은 모압, 보아스 똑같이 6년에 버티고 견디고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